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한 주간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두 주간이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상하지 못했던 눈이 와서 참 어려운 한 주간이었고, 또 보니까 다 어려운 거는 아니고 애들은 참 즐거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즐거운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즐거운 분들이 보니까 애들이 뭐 1등이고요. 학교 안 가서 좋고 누나 가서 좋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직장 다니는 아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직장을 좀안 가고. 근데 보니까 또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업종에 따라서 참 힘드신 분들도 계셨고, 또좀 비즈니스가 잘된 분도 계셨고, 또 덕분에 쉬신 분도 계신 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즐거웠다가 점점 힘들었던 분들이 여자분들이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누나서 좋았는데 온 식구가 집안에 있는데 삼시세끼 밥하고 치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아 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게꼭 즐거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어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구 남편이고 나가야지 좋은 게 여잔가. 안 그러시죠? 그냥 밥을 하느라고 좀더 힘들어서 그랬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아무튼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유약해진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쁜 일도 없고 절대적으로 또 힘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또 즐겁고 이런 일들은 다그 시간에 많이 예속되어져요. 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즐거움, 그건 주님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잠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사는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깨달음들을 늘 가져야 되죠. 지난 주간에 그 눈이 왔을 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오르막은 힘이 들지만 내리막은 위험하다라는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은 힘들어요. 그런데 내리막은 위험해요. 이게 인생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관리도 잘하고 내려올 때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위기는 믿음의 상실을 초래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눈이 오면 바닥이 보이지 않잖아요. 차선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서도 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서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운전 실력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못 믿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 쓸까, 안 쓸까, 뭐이 사람이 똑바로 갈까, 안 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을 갖고 운전하잖아요. 옆에 있는 차는 절대로 일로 안 넘어올 거고, 빨간 불일 때는 나도 안 가지만 상대도 안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차 갖고 밖에 못 나가죠. 서로 마음대로 다닌다,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러면 못 삽니다. 그 질서를 정하고 질서에 믿음이 있어서 서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도 믿는 거고, 차 시간도 믿는 거고, 기차도 믿고, 비행기 시간도 믿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할 만한 어떤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뢰 자체를 이렇게 상실해요. 그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못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제일 큰 위기입니다. 이 세상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게 참 위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비판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이에요. 믿음 없는 세상에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살자.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냐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비판은 사랑이 없어서 한다. 그래서 그때는 비판 대신에 대접하고 사랑하는 일들, 용서하는 일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또한 내가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나한테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보편적 이성과 실력과 지혜가 있는가? 우린 비판할 자격도 인격도 실력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비판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꼭 있어야 될 사랑이 식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으면 그때부터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얘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마음과 인격에 늘 비판적인 것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러면 본인 자신도 힘들고 모든 관계가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 또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서 그럴 때가 대부분이죠. 또한 비판을 할 때는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불신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그 신뢰함이 약하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객관성이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관점인가? 대부분은요 객관화시키고 싶지만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많은 것들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내용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가 발전했다 그래요. 지식도 많고요. 정보도 많아요. 우리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점점 부정적입니다. 점점 비판적입니다. 그 정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믿을만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믿을만한 내용이냐? 이거 사실이냐? 이게 진짜냐? 누가 성공을 했대요. 그럼 이게 진짜야? 실험을 했어요. 믿을만해. 논문을 발표해도 저거 표절한 거 아니야? 뭐든지 보면 이 세상이 또 그렇게 만들어서도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점점 돼가고 있어요. 아무리 발전을 해도 믿음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을 것인지 믿지 못할 것인지 구별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 세상에 믿음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느냐. 거짓으로 인해서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진실한 삶, 또한 진실로 믿어주는 안목, 눈, 대화 이런 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점점 이 진실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살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못 믿고 개인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바닷가를 놀러 갔답니다. 근데 아빠는 수영을 잘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빠는 안 말리는데 애가 아버지를 따라서 수영을 하러 막 멀리 나가려고 그러면 말리는 거예요. 넌 가면 안 된다. 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애가 물어봤대요. 아빠는 멀리 가서 수영을 해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는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너는 안 들어서 안 돼. 그러셨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참 이걸 웃어야 될 이야기인지 안 웃어야 될 이야기인지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믿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항상 유머나 되어지는, 회자되어지는 이야기는 그게 그 시대의 어느 부분들을 반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슬픈 거예요. 아,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군가. 부부를 안 믿으면, 남편이 아내를 안 믿으면, 아내가 남편을 안 믿으면 세상에 누굴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서로서로의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올라가면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의 삶을 만들어주셨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신뢰가 모든 영역에 나타나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세상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서로 믿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어주고 또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회복될 때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선언을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드는지, 어떤 나라의 성격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하는 데가 5장부터 7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백성들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뭐가 절실히 요구되었냐면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어요. 아, 저분의 저 기적을 베푸시는 거네. 현상을 보고 믿는 거였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그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8장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야기가 나환자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또 걸리면 완전히 격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낫어도 제사장에게 와서 보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멀리서 오면 자기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해야 돼.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뒤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먼저 소개를 해줘요. 부정했던 나병 환자, 또한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믿음이 정말 좋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고 말씀하시면 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야,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났냐. 정말 놀라십니다. 정말로 놀랄만한 믿음이죠. 말씀만 해도 날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정말로 큰 은혜를 입습니다. 정말 주님의 칭찬도 받고 그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죠. 그럼 8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주님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건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데 이런 은혜와 축복과 기적도 경험하지만 주님이 정말로 머리 둘 것도 없을 정도로 이 땅의 나그네 삶 가운데 곤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실 때 풍랑 있는 사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보일 것인가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라는 것이죠.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그러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면 주님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힘든 일 겪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곤고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랑 같이 있는데 풍랑이 왔어요. 주님이 없을 때 풍랑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랑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도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믿음의 삶을 잘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는 어렵냐 안 어렵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사느냐, 그리고 내 믿음의 반응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문제를 회복시켜주세요. 문제를 꾸짖으십니다.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환경을 꾸짖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께 가지고 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직접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문제를 직접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려움, 걱정, 불평, 불만, 이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면 불평과 불만이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비판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그 좌절의 자리가, 힘든 자리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 직접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환경을 다스리게 해주시고요. 다스릴 수 있는 실력도 은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는 내가 직접 가지고 가는 게 있고요. 함께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 친구들이 같이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참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뒀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의지에서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주님께 가면 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친구들이 하고, 이 친구 회복시켜주자, 이 친구 도와주자, 주님께 데리고 가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공동체의 믿음이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행동,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행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 한 기도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아려면,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도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는 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구역에서 나누는 거, 전도에서 나누는 거 의미 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나아감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자고 손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와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가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곤고와 모든 시름들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자꾸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가지고 따지고 구경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께서 죄사함을 얘기했더니 저가 뉘기에 죄사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죄사한다라는 얘기가 쉽냐? 저 침상 들고 걸어가라라는 얘기가 쉽냐? 뭐가 더 쉽냐? 당연히 죄사한다는 얘기가 쉽죠. 사람들이 말을 못하죠.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침상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문제도, 육신의 질병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세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 선생은 죄인들의 친구야. 죄인들이랑 어울려 놀기를 좋아.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죄인은 죄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들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어린 사람들이,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자라나는 소망의 꿈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도, 세리들도, 창기들도 주님 만나고 변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늘 불행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끝까지 피곤하고 곤고했습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어도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 수가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고요. 믿지 않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살 때 그 순전한 믿음에 따르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평안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생애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를 믿고 성도들을 믿는 거예요. 서로서로 만나게 해주신 축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가족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족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소망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가정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교회를 믿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믿어야 이 역사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서로에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서로 서로에게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생명을 믿기에 서로 서로가 귀한 거예요. 서로 서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은 좀 연약해도 지금은 좀 부족해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날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관계를 우린 믿음의 관계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살 수 있고요. 참 신뢰하면서 행복한 관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믿음이 없으면 다 힘듭니다. 세상에서도 힘들고요. 교회에서도 힘들고요. 가정에서도 힘들고요. 다 힘듭니다. 믿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이 믿음이 회복돼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슨 저 그런 통을 봤어요. 참기름인데 순참기름 이렇게 있어요. 그냥 참기름 그러면 안 되나? 예. 어느 교파하기도 한데 복음 그러면 순복음 그럼 다른 데는 가짜인가 아니면 농도가 약한가? 예. 그런 용어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진짜야 가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순참 그런 얘기들이 아니 별로 제가 저는 안 좋아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기름 그럼 참기름이야. 몇 프로야 묻지 마세요. 그냥 이거 진짜야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믿어야 행복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바탕을 둬야 만나도 행복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앉아서 밥 먹고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고문이에요. 여러분 믿고 밥 먹는 거죠.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기도도 됩니다. 기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이죠. 그리고 구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교회를 믿는 거,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 거, 가족을 믿는 거, 서로서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날 한날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문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